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계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님이시여 안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24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리띠를 동여매고 항상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그 전전인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시간에만 갖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거기에 간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림의 떡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길 가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뭔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우리가 갔다가도 다 놓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기적에 있을 수 없는 영광에 있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1번은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되게 이렇게 그 가미다나라고 그래가지고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관에 들어가면 제일 보기 좋은 데나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또 회사나 어디 옥상에 사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도 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일 아침에 물과 음식을 이렇게 갖다 조그맣게 놓고요. 하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신을 모셔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저기에 진짜 신이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우리가 불이 나면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집에 신이 있을 것 같으냐? 그럼 애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학식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다가 손을 합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굉장한 경건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커다란 불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그 조상들을 모시는 것. 그 가미다나는 신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불단은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단을 되게 조상들을 섬기니까 그 조상들의 위패를 놓은 불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또 합장을 하죠. 조상들에게 빕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가 손주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게 되니까 애가 그 불단 앞에 그 손을 안 대게 된 거예요. 할머니 쫓아서 맨날 하던 아이가 그거는 우상숭배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조상이 너한테 화를 내고 너한테 벌 내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다리라고 그래서 저주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와가지고 유치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어른 내니까 집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는 그때에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 그 손주가 그 예쁜 손주가 어? 그 할머니 위패 앞에 합장 안 한다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저주하고 벌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한다 그러지요. 어? 그 예쁜 손주가 자기 위패 앞에 손 안 댄다고 어? 합장 안 한다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거를 벌 준다고 그 할머니가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조상들도 안 한다. 어? 일본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요. 잘못하면 조상이 어, 벌 준 걸로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 어,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깨닫습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미신이라는 것,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기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정말 사람들이 믿는 거는 어른들은 믿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자라 그러고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듣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알아듣기가 쉬웠습니다. 왜? 믿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체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한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이 인치신자다 나를 먹으면 된다 내게로 오고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이 그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잘 안다면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리고 기적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또 증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고 음성을 들리시고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그리고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 그럴까 편견이라 그럴까 그런 개념을 깨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한국식의 그 유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에 그 잔재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봐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개념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관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그 나라에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 그것이 나름대로 그 성도들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일본에만 있는 거고 요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문화적인 그들의 원래 전통적이고 그들의 유전적인 그러한 잔재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 성경적인 얘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세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라 민족 문화 상관없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령님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님 한 분이니까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적인 아니면 자기의 민족적인 자기의 어떤 가정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 개념이라 그럴까? 전통에 그런 말들이 가미되면요. 복음이 복음이 되지 않고 진리가 진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보다는 이스라엘 자체가 남의 나라에 지금 식민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그 외모적으로 볼때 자기들이 흠모하고 자기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뻔히 알게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 그냥 자기들 동네 이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가 아는 나의 개념, 나의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네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람의 그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눈앞에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면,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질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어린아이 같았으면 그래요?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의 가진 가치관과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때는 복음을 똑바로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도 해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일본에 왔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지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은 그냥 보내신 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센세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면 자꾸 변론하려고 들어요. 따지려고 들어요. 아니 지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금 도와서 서로 주의 그 뜻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지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옳다를 주장함으로써 부딪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 줄수 있지만 안 믿는 건 가르쳐 줘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얘기하세요. 사실이니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믿어줘야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서 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늘로서 내려왔다 소리 잘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신흥 종교가 많은데요. 신흥 종교라는 건 새로 생긴 종교들이에요. 근데 신흥 종교의 특징은 다 기적기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뭔가 기적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는 어떠한 그 미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태어난 크리스마스 스토리 같은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스토리와 진짜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그런 스토리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이고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가 증거하고 그냥 요셉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동정녀가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탄생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후에, 내가 자란 후에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옆에 항상 두셨어요.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도 성령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받고 동방박사들이 받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기 때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입이 열리기도 전에, 아기 때에도, 아니 태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더니 자기들의 상식과 맞지 않다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하고 맞지 않다고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식에, 내 경험에 매인다면, 그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면 그럼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너희들은 내 푸른 초장의 양이요, 너희들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영광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고, 보게 하시면 볼 수 있고,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면서도 안 믿고, 보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내 잣대와 틀리고,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그 아는 거하고 틀리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잣대에다 올려놓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과 그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그 거, 우리들이 잣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잣대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재거나 세상 일에 이것저것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잣대가 맞을 때가 있지요. 나름대로 그게 유효하고 효율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상식과 내 모든 판단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니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리고 클래스 예배가 있고 학년 예배가 있고 전체 채플 있고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부흥회도 있고 학교 안에서도 세례식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부 중에서 영어 수학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가르친 것 중에 그 초점이 성경에 있었어요. 또 제가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할머니, 처녀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그 돋보기 쓰고 눈이 초롱초롱 하신 분의 그 말씀이 꼭 저게 옛날 얘기 같았고요. 구약 얘기가. 근데 그거를 의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그 부흥회를 하고 다 한다 그래도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걸로 얘기를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뭐랄까 줄기를 맞추어서 들은 것이지 설교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린데 내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도 그게 너무나 당연했단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성경 그 학과 시험 볼 때마다 성경 시험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왜 암송도 해야 되지만 그 가로쓰기에 넣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됐고 암송을 해야 됐는데 내용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근데 그게 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복이 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들질 않았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거라는 거가 그렇게 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된 거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것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원하는 일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되다 했으니까. 그래서 얻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속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복을 받는 데의 개념이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부해야 된다. 아니면 늘 내가 그 뭔가를 강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복될 수 있는 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도 갖지 않아도 복될 수 있는 그 길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복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하나님하고의 친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왜 믿어졌냐? 어려서 믿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유익해요.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한테 얘기하면은 미신이 그 어른들이 아주 심각하게 믿고 있는 그것들을 걔네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닌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에게 알리면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딱 입 다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우연이 됐다면 자기도 우연한 존재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그런 존재의 자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알면 거기에 비로소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전 이제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은 유일신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성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아니면 뭐든지 잘하면 다 신이라 그래요. 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고 뭐 야구의 신, 무슨 뭐의 신에서 뛰어나고 잘하면은 무슨 야구의 왕 이런 식으로 그걸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그냥 똑같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신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성경에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신이라는 표시를 하기보다는 주라고 하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만 굵은 글로 주를 하고 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렇게 하고요. 보통 하나님 할 때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일본의 문화 배경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 그거는 그들이 율법주의고 정말 모세를 자기들의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정말 그 선조로서 가장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 어디 모세가 내려줬어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 모세가 내려준 거 아닙니다. 모세가 공장 만들어서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가 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거 참 많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지 그게 생명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로는 당나귀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타면 노새라도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가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모든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지금 뭘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눈에 티나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를 듣거나 보거나 할 때도 그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시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별이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재서 내게 가까운 사람, 내게 자례를 주는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내가 가진 잣대로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이런 것으로 성령을 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 천사의 탈을 쓴 그 사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천사의 탈을 쓴 그 사탄을 절대로 성령님이라고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정말 성령을 통해서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경건하고 정말 그 유대인 속에서 죄 없이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나. 자기의 양심도 꺼리지 않았고 사람들도 자기를 책잡을 게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딴 건 다 알았다 쳐도, 딴 건 다 할 수 있었다 해도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는 척하는 거고요. 내가 섰다 할 때는 이미 쓰러졌다 하는 거.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없고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부인하면서 복음을 부인하면서 거듭남을 부인하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혀 죽고 내 육과 내 죄가 나에게서 떠나서 이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가 매일 고백되는 생활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백되질 않고 계속 나를 고백하면서 사는 삶.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맨날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을 계속 부인하고 사는 삶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나사렛 시골 청년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기적을 보길 좋아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떡을 먹는 거를 좋아했고 그렇게 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임금 삼기 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더 보여주셔서 당신은 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헤아림을 알고 내가 안 해, 내가 뭐가 됐네, 내가 할 수 있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체에 걸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잣대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재고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갖고 태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죄예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 계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게 언제든지 복 주시고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정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영생에 살리심으로 그리고 세우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조차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두리번거리고 사람 눈치 보고 내 정력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고요. 기독교적인 신앙 생활은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은 상고하지만 예수님 앞에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는 내가 양이 자기 길을 가는 거를 멈춰야 돼요. 그냥 목자 쫓아가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가야 돼요. 아이들이 길을 몰라도 엄마 아빠 쫓아서 쫄랑쫄랑 가듯이 우리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린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길 대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데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뭐가 좋으나, 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내 욕심이나 내 어떠한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노상궁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같아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어딜 갈까? 뭐 할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제가 어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심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고 내가 어딜 가야 되나 하는 거는 벌써 지금 내가 궁둥이가 들썩들썩 손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막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좌정하라.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 이제 제가 뭐를 생각하냐.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터처럼 길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타고 있으면 길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가방 같은 것도 무겁다가도 거기다 같이 넣으면은 가방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린 그냥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우리의 영생의 길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죠. 근데 주님이 벌써 우리의 길이 되셨으니까, 우린 그 길에 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40년 동안 여행하는데 자기들이 길을 모르니까 방황이라면 방황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길을 정말 모르나 그들이 딱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른 길,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돼 하는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좇은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모세부터가 그렇게 했고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도 없어요. 그냥 성령을 좇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눈 돌리지 말고 성령을 떠나면은 그게 방황인 거예요. 그게 그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임하는 그 많은 두꺼운 책에 써있는 많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면은 내가 붙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야지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안 부르지, 안 놓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으셨지. 내가 아버지 붙잡으면 우리는 금방 고개만 돌아가는 순간, 딴 게 좋으면은 그거 잡는 순간 아버지 손은 그냥 놔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수준을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가 신앙 못 지켜요. 자기가 주님 못 쫓아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예 와주신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상 가운데서 늘 가르치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거는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는 우리를 책상 앞에 앉혀놓고서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하고 쭉 얘기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뭐 하면서 그때 그때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우리 쭉 가르쳐 주시면 우린 그거 기억도 못하고 그거 듣고 앉았을 새 없어요. 왜? 우리는 사는 거니까. 삶 속에서 우린 배움이 꼭 필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들어야 아는 거고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묻는 자세,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면 난 길 몰라예요. 근데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은 운전대를 갖고 내가 길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일럿가 해주는 대로 가요. 뭐 파일럿은 자기가 그걸 할지 모르지만 우리 승객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가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다 뭐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서 성령님 쫓아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판단력을 다 버리고 다 파하고, 그거는 회사 일하고 학교 일하고 세상 일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예수님 따르는 데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오직 성령을 좇아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참 생명이 없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죽기 위한 모든 거예요. 허망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수고한가 슬픈 뿐이에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허망하냐?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아무 유익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나를 죽지 않게 못하니까. 근데 누구든지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들은 자는 다 예수님 앞으로 온다 그럽니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빛을 찾으면 다 예수님 앞에 온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지 않는 이유는 딱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 그랬습니다. 나 옳다고 주장하고 나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일 거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빛 가운데 나오는 거, 말씀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거든요. 남 잘 가고 있거든요. 난 지금 잘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라고 예수님 하시지요.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그분만은 하나님을 보았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걸 보고 그대로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기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고 그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다 살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행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 행하고 이루어드리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그것을 받아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다라고 합니다. 육신은 결국 죽습니다. 육신의 떡이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영생케 하는 떡이에요. 죽지 않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살과 피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성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그 학대할 때 그들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네. 먹는다는 거를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살과 피라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분명히 왜 그렇게 표현했나의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렇지.
살과 살을 먹는다. 그거는 우리 먹는다라는 의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그 떠, 생수를 마셔야 된다의 그 먹고 마시는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취해야 된다. 내 것으로 각각이 취해야 돼. 아까 믿음은 대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각기 취해서 각기 자기 입에다 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생켜야 돼요. 자기 몸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왜 예수님이 살과 피 얘기를 했냐면은 말씀은 예수님은 봐서 되는 거 아니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냄새 맡아 되지 않냐고 진수성찬 차려놔서 되는 것 아니듯이 음식은 꼭 마셔야 되는데 양식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늘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번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한 번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로 태어난 게 참 우리가 처음에 한 번 있는 사실이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는 거는 24시간 평생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처럼 몇십 년 지금 거꾸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먹어도 되냐? 아니요. 제가 먹어야 제가 사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살이 된다. 우리 먹으면은 입맛이 있고 그리고 먹은 거에 그 뭐라 그럴까 효과가 있지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안 먹고 기운 차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요새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하시니까 예전하고 입맛이 달라지고 지금 먹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밥상에 앉지도 못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먹는 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필요한 거 아니 더 영양적이고 더한 거를 취해야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뭐를 잡수고 싶은지 뭐가 아버지에게 좋은지에 온 신경을 쓰고 있고 아버지도 정말 아무리 힘들고 뭐해도 그거를 정말 넣어서 생키려고 하십니다. 그 작업을 아이 안 돼. 아이 싫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체력이 유지가 안 되고 항암 그 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세상 것 다 먹고 다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영생케 하는 그 나의 정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없어서는 아니 될 그것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한꺼번에 먹어둘라 그래요. 우리는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나거나 소화불량 일으키지 않겠지만서도 그러나 말씀은 삶으로서 또 그 다음 걸 먹을 수 있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못 먹어요.
아멘.
우리는 저기 낙타가 아니에요. 소가 아니에요.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계속 주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살 때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숨을 쉬면 내뱉어야 그 다음 숨을 쉬고 걸음을 한 발 뛰고 그 발에 힘을 주고 그 다음 발을 디뎌야 우리가 전진을 하듯이 음식이라는 거는 꼭 배설을 해야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설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벌거숭이 되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하시면 죄를 비추시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간 음식을 받아들임으로 내 옛것을 쌓인 것들을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순종해야지만 그 다음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그래 음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건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좇으세요.
아멘.
예수님으로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 살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거는 성령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살고 싶은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좇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그거 하시러 오신 거거든요. 영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케 하는 썩지 않는 씨로 우리에게 심어졌는데 그 심어진 씨가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으로 계속적인 그 생명의 역사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우리 안에 계신 영생케 하시는 그 씨,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 뭐예요?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그것이 택하심의 목적이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 그러면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을 알고 자라고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90년도 탈진한 후에는 이 장이 무력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탈진을 했다는 건 모든 게 아주 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장기가 뭐를 소화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장기를 비워두면 어떡해요? 안 돼요. 무엇을 아무리 무력해도 살아있다는 거는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에게 한약제를 줘도 제가 그 한약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무엇이라도 위 속에 꼭 넣어주라 그래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면 그걸 하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몸이 약하고 그 약한 중에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누립니다. 실타래를 엉킨 거를 풀 때는 푸는 쪽으로 하나하나 해야 풀려지는 거지요. 그냥 막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도 푸는 쪽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매일을 조그마한 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평생의 건강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만 먹어도 계속 먹어주고 계속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조 그 음식으로 취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제가 공급을 하셔서 제가 약한 힘이지만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사는 뜻이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왜 살리시나 이런 나를 이런 약한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만 이루소서 내 뜻까지 생각할 힘도 없고 그거를 할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연약하다고 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하시니까 또 그것을 오히려 유익되게 하시니까 제가 그분 앞에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다라도 그냥 뜻만 이루어지다지 그 이상의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냥 말씀하고 동행하는 아멘. 말씀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로 온 자다. 하나님이 인쳤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거기에다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왜 다투어하고 이렇게 변론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성찬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먹는 거는요. 먹으면은 알아요. 맛도 알고 힘이 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고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해서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되지. 우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내가 정말 그것을 이렇게 입에 넣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이게 괜찮은가? 먹어도 되나? 아니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맛있나? 뭐하나? 아니요. 이걸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서도 앉아도 이 바닥에 꺼지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거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살리는 방법이다. 살리는 길이다. 정말 제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